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5월 14일 일본 시간 오전 5시 28분경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즉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전력을 다해 국민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할 것과 항공기,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대비하여 만전히 태세를 갖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 지시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조선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이 거듭된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확한 위반입니다.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가겠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로운 도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함께 연계하면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조선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두 번째 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전화로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일본의 야치 국가안보국장과 미국의 맥 마스터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도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일미 그리고 일한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미 일한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철저히 북조선에 대해 유엔 결의를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5월 18일 아베 총리는 문희상 한국 대통령 특사 일행에 의한 예방을 받았는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사 일행의 일본 방문을 환영한 후 한국은 일본에 있어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이란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양국의 관계자가 열심히 노력을 쌓아 우호관계를 쌓아온 결실이며 그 결실 위에 새 정권 간의 미래지향적인 이란 관계를 구축해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조기회담 실현을 위해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북조선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서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석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에도 도쿄 박물관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조선에 관련 뉴스에 의하면 북조선 주민들, 특히 군인들이 식량난으로 고생을 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 되었네요. 오늘은 에도 도쿄 박물관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 도쿄도 수미다구 요코하마에 있는 에도 도쿄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에도 도쿄 박물관은 옛날의 도쿄인 에도와 명치시대 이후의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고 미래의 도시 생활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1993년 3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운동장 몇 개분의 넓고 웅장한 건물은 마치 더 변신 로봇가 기지개를 펼 것 같은 미래적인 모습을 한 독특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5층과 6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설 전시회를 보기 위하여 만화에 등장하는 미래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긴 승강기를 타고 건물의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종 표시가 있는 입장권으로 박물관 입구를 통과하고 에도에서 전국 각지로 향하는 교통의 기점이었던 일본 다리를 2분의 1로 축소한 다리를 건너가니 에도의 건물들과 도로의 모형이 눈앞에 펼쳐져 과거에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의 도쿄를 옛날에는 에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는 에도 시대라고 불리웠지만 그 시대를 설명하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세기 말 일본 전국을 통일한 후 에도를 본거지로 하여 1603년에 에도에 막부를 열고 에도를 막부의 소재지에 상응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발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장군은 에도의 상징인 일본 다리, 수로와 도로를 만들고 에도성 주변에 무사와 서민의 집과 절 등의 거처를 정한 도시 나누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전시장 안에 설치된 일본 다리에서 아래를 굽어보니 에도의 가부키 극장과 메이지 시기 긴자에 있었던 조야 신문사의 사옥을 실물 크기로 복원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에도 시대의 건물을 그대로 재현한 섬세하고 정교한 모형을 보고 일본인들의 물건을 만드는 수준에 다시 한번 탐복하였습니다. 한편 에도 시대에는 귀족과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건물의 출입문이 다를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엄격했다고 하는 해설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에도 시대에도 북조선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 다리의 아래를 빠져나오면 에도 시대가 끝나고 근대 도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다리 위에서 보았던 조야 신문사의 건물 앞에는 당시의 자전거와 인력거가 늘어서 있고 저는 자전거와 인력거에 올라앉아 주변을 바라보니 근대 도쿄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1923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피해 상황의 사진과 그 후 긴자에 세워졌던 벽돌로 된 건물의 담을 옮겨 지은 존실을 보면서 폐허로 되었던 도쿄를 재건한 일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탄복하였습니다. 박물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토록 짧은 시일 안에 일본의 경제가 부흥한 고도 경제 성장 시대의 자동차,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라디오 등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와 비교하면 얼마나 오늘의 일본이 발전하고 있는가를 실감하였습니다. 에도 도쿄 박물관은 지금까지 제가 일본에서 본 여러 박물관들과는 전시 형식, 전시물의 규모가 전혀 다른 박물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본의 역사를 몰랐지만 이런 훌륭한 에도 박물관을 참관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또한 해설을 통하여 에도와 도쿄의 역사, 나아가서는 일본의 역사를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박물관의 관람자의 가운데는 외국인이 아주 많고 외국어의 휴대용 음성 안내기와 자원봉사 안내원에 의한 에도와 도쿄 역사의 해설을 흥미를 가지고 듣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깊은 인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박물관의 참관을 통하여 북조선에서는 지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시물을 보존, 관리, 전시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박물관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중심 인물들 외에 당시의 문화와 풍습,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물도 있어 진정한 역사 박물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에도 도쿄 박물관을 참관한 저희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29일 북조선의 잇따른 단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조선은 연달아 좀 단도미사일을 좀 발사라는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3번 단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좀 북조선이 좀 했었습니다. 5월 14일 날에는 그 중거리 단도미사일, 북조선으로서는 그 화성 12 시험을 하고 부르고 있는 그런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5월 21일 날에는 중거리 미사일, 좀 북조선 역시 그곳에 대해서 북극성 2호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5월 29일 날에는 단거리 단도미사일 발사도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계속되는 그 연달아 좀 하는 그 단도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좀 심각한 문제라고 물론 볼 수 있는데, 특히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도발적인 행위 행동이라는 것은 계속 좀 북조선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중대한 서부이라고 물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발 행위란 것은 앞으로 얼마나 계속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좀 그 도발적인 행위가 얼마나 그 강화되는 건가, 너무 좀 강력한 것으로 앞으로 되고 대해서 저는 북조선이 이제 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자제할 좀 이런 시기가 좀 가까워졌다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조선의 주장 그 선전에 따르면은 5월 14일, 5월 21일, 5월 29일 날에 세번 했던 단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하나는 장거리, 두 번째는 중거리, 세 번째는 탐거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먼저 14일 날에 했던 것은 북조선이 그것은 아라스카 그 미국 본토 아라스카까지 좀 도달했다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른바 대륙간 단도미사일이라고 물론 부를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미국으로 좀 산대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북조선이 주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5월 21일 날에 했던 것은 중거리고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29일 날에 했던 것은 탐거리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할수 있다. 막 그러니까 막 지금은 북조선이 미국 본토, 뭐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 뭐 전부 다 공격 좀할수 있는 막 이러한 능력으로 좀 가지게 되었다고. 막 그런 주장을 좀그 내부적으로 할수 있고 선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 일단 이러한 좀그 능력이란 것은 가지게 된다면 또 이상 시험 발사란 것은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특히 5월 21일 날에 했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100점 만점 좀 완벽한 그런 발사였다고 시험 발사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막 그리고 이른바 실전 배비에 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호가를 좀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보면 1도 이상 이런 그 시험 발사 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남북 대화라는 것은 좀 앞으로 진행하고 싶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한국한테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그만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도 이제는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는 것은 그만두로 일단 그만두로 이런 좀 시기가 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있는 납치 피해자분들께 고향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4월 23일에 도내에서 열린 국민 대집회 중에서 납치 피해자 마츠키 카오루 씨의 누나인 사이토 후미오 씨의 발언을 보내드립니다. 마츠키 카오루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에 머무는 동안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26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남동생 마츠키 카오루는 얌전한 아이고, 오형제 중 막내입니다. 위로는 여자뿐이지만 모두 말 관령이어서 누나들이 심한 장난을 쳐도 화낼 줄 모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추억은 많이 있습니다만, 동생은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남자아이가 가장 마지막인 다섯 번째로 태어나 매우 기뻐하여 아버지 곁에 있어주고 직장도 아버지 곁에서 다니길 바랐으며 젊은 시절에 뭐든 배우게 해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희망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가오르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피엔에 갔다가 없어진 후 아버지께서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 손을 내밀듯이 잠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뭔가 말하고 싶으셨겠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충격받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매도 거짓말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믿을 수 없는 나날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오늘 구마모토는 벚꽃이 지었습니다만 마침 그 당시는 벚꽃이 피어 있을 무렵이었는데 저랑 저희 집에 카오루로부터 엽서가 와서 앞으로 1년간 열심히 수페이너를 공부하고 싶다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와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여 일본 땅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벚꽃을 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제각기 집에서 고통을 겪으며 가족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를 최우선으로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에 저 또한 그것을 믿고 좀 더 노력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일본 정부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을 바라며 열심히 해주실 거라 생각하기에 올해 안에 해결이 되어 가족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모든 분들께 웃는 얼굴로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테니 부디 그날이 올 때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구마모토에서 도쿄로 왔을 때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마모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번 상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츠키 카오루 씨, 잘 들어보셨습니까? 마츠키 카오루 씨의 누나 사이토 후미오 씨의 국민 대집회에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을 위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다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수이치 씨, 마츠모토 루미코 씨, 소가 리오시 씨, 이시오카 토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호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